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올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주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성지 가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참 힘들고 어려워진 심령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정말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백투스쿨이라는 이제 제 주제로 저희가 이제 신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프리페이스 같은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회를 진행해야 하는가? 일상에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많이 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념비, 기념적인, 추도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빌딩이라든지 파기라든지 뮤지엄에 가면 그 안에 홀까지 정말 많은 곳에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제 세 가지의 장소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으로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본떠서 아주 멋지게 건축된 기념관입니다. 이 중앙에는요, 거대한 링컨의 좌상이 있고, 그 조각 뒤에는 링컨의 명성은 그에 의해 구원된 미국인들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라는 영원한, 아주 멋진 문구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요,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했던 그 연설문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기념관을 보면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이 땅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기억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입니다. 가장 큰 곳은 워싱턴 DC에 있고, 아니 미국 전역 전 세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해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자손에 의해 세워진 뮤지엄입니다. 저는 시카고와 워싱턴 DC에 있는 것을 방문했었는데, 그곳에서는 당시 전쟁의 모습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 뮤지엄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독일인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 비참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장하는 아이들과 함께 이 뮤지엄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이 일의 서포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길갈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머리를 들으면서 이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것을 기념하여 하나는 요단강 중심에 하나는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들고 나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여호수아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을 기억해야 하지만 그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 땅을 차지하였고 정복했고 승리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사기의 사사들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사사기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 자리를 잡은 이후 왕정시대가 되기 전까지의 역사를 쭉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때를 거쳐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거쳐 수백 년 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았는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이 정말 그들의 신앙의 디딤돌이 되었는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었는가?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들 삶 가운데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리더인 여호수아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여호수아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세대가 모두 지나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지나갔을 때 다음 세대가 우뚝 서서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장 크게 맛보았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한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세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온다고 표현하는데 본문의 말씀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Another generation came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그들에게 생긴 것일까요? 왜 다른 세대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일까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알지 못하며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알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 그럴 때 대통령을 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세대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그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실 유대인만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관심과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뭐 책 중에도 유대인처럼 키워라, 하브루타 교육법, 유대인의 교육의 장점을 쓴 책들이 오늘날에도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사서 읽는데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룰을 가지고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다, 바로 그 자녀들에게 경험적인 지식으로 전달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새로운 세대는 형식만 취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저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 난 소출을 먹어야 하는데 그 땅에 갔더니 이미 농사지어진 곡식이 있었습니다. 첫 해에 그들은요 심지 않은 곡식을 거두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분을 의지하기보다 그 땅의 신들을 의지하며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그라운드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애굽에서는 벽돌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냥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는 농경사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I have no idea.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난 사람들이 지은 농사와는요, 비교도 안 되는 소출을 얻는 거예요. 가난 사람들은 이미 농사를 지어 살던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하면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스킬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풍성한 물질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사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곡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바알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의 예배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의 최선의 것, 그 최상의 가치 정말 100%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일부는 바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그들 삶 가운데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서 주님을 만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셨으며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학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절에 이런 문구가 붙어있는 것들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축 예수님 오신 날. 여러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적 지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단순한 지식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없이는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식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선한 도덕적인 가르침도 많고 아름다운 문학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미라클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바위에서 샘이 솟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이 뿐만입니까? 정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비과학적인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경험으로 확증되었을 때 진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는데 여러분 뭐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100년 전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그런데 하필이면요 전기밥솥이 이제 함께 간 것입니다. 100년 전에 가마솥으로 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기밥솥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다 밥을 넣으면 쌀이 밥이 된다. 쌀을 넣으면 쌀이 밥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체험하지 않고 여러분 그 밥솥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듯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데 그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다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100%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아마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한 20, 30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청혼을 받았는데 이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어요. 내가 청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이 그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은데 한쪽을 버리기 어려우니 너에게는 80%를 주고 나머지에게는 20%를 줄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청혼한다면 여러분들 그 청혼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반응이 없으신 걸 보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100%를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99%가 나에게 있고 1%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왜 우리가 1%가 세상에 있는 것을 용납하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늘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100%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안에 그런 예배 회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00%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정말 나타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는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온 이유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또한 기성세대가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 유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민족들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함께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정복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절인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힘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 아닙니다. 그냥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경제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노동력입니까? 그들이 없으면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쫓아내지 않고 살려만 주시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정말 살아가겠다고 맹세를 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사실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삶 가운데 타협이 임했고 모두 쫓아내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같이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이요 이와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복음 전파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유럽이 지금은 심각한 이슬람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일어난 난민의 문제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슬람이요 유럽을 어떻게 잠식했는지 아십니까? 그 첫 단추가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노동력 때문에 주변의 이슬람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이슬람 선교를 한 거죠. 특별히 결혼과 다산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냐면 많은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이민자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프랑스도요, 2011년에 법으로 모스크를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는 그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세속적인 가치만 보고 나아갈 때 육체적인 평안과 사회의 발전은 이루겠지만 영적인 건강에는 엄청난 타격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세속의 가치를 쫓는 그 변질된 신앙이 그들의 자손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그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바로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윗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는 그 다리를 놓았다면 그 이후의 세대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켰고 결국 그 안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세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윗세대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주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면서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우선의 삶이 아니라 물질 우선의 삶을 살면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겠다고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겠다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하루에서 이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형상을 어디서 봐야 될까요? 7일 24시간 365일 활동하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그 부모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늘 말씀을 쉐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내 자식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굉장히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청년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3% 미만은요, 미종족 선교지에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징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른 세대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과 같은 그 위기의 상황이 바로 직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 가서도 정말 온전하게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 그 행복이 무엇인지,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부 누리고 산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지를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되게 뜨문뜨문 앉으신 것 같은데 이따 기도할 때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 소리 안 들리라고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심령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 그 다른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결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그들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이 전과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도 알지 못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이 되었다는 말이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6장에도 10장에도 13장에도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삶을 물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를 여러분 바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현재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비 킴이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장할 때의 사단의 역사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시대의 사단의 역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자라난 그때는 사단이 기껏해야 우리에게 오락실, 구슬치기, 땅따먹기, 고무줄, 텔레비전, 만화 이 이상 유혹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게는요, 부족한 것이 없고 내 손 안에 거짓된 어둠의 세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정신병에 걸리게 만들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고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건 여러분 다반사이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과 같이 무엇인가 세속적이고 세련된 그 보이는 문화 가운데 그 물질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와중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와서 그 핸드폰을 보면서 다른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여러분 살기는 편해지지만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더욱더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에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늘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써 믿음의 모델로서 삶을 살면서 신앙이 무엇인가 다음 세대들에게 몸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대가 오는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세상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세상.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세상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바른 모델로서의 삶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육상의 코스를 릴레이 달리기라고 합니다. 우리도 체육대회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그 계주 하잖아요. 여러분, 릴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바톤 터치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서 자신의 경주를 마친다고 해도 그 바통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그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가 일어날 것인가. 전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바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가 받고 누리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받고 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대들 가운데 계속 가득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는 위기임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고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의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좀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기도하면서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찬양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결단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